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길내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이 베데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혹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하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이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그리고 오늘부터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정복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12장은 어떤 지역을 정복하고 차지했는지 경계선들에 대해서 그리고 차지했던 성읍들에 대해서 또 죽였던 왕들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독특한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쭉 읽으면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여호수아에 들어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좀 특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지형을 기준으로 이쪽 저쪽 이런 표현은 언제 쓰느냐면 내가 있는 쪽이 기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강이 있으면 내가 있는 쪽이 이쪽 강 건너편이 저쪽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요단강을 생각하면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건 요단 동쪽 지역 그쪽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해돋는 쪽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지역을 이제 정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지명을 쭉 설명하죠.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남부지역에 해당하고요. 또 헤르몬산은 북부지역에 해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명이나 인명이 나오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그냥 우리나라를 가나안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다면 만약 설명을 하면서 우리 여기 나오는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 이거를 낙동강에서부터 개마고원까지 이렇게 하면 느낌이 온다고요. 아, 낙동강이니까 저 밑에 있는가 보다. 개마고원이라고 했으니까 저 북쪽 저 어디 저 위쪽에까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잘 모르는 곳들이니까 굉장히 낯설게 보이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어느 지역을 정복했는지 땅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2절부터 보면 이 땅을 예전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2절에 시온은 시온이 왕 이름입니다.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의 왕이라. 이 시온은 요단 동쪽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남부지역을 정복하고 남부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지역을 다스렸는지를 설명하죠. 그가 다스리던 땅은 남쪽에 있었던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웰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3절에 또 동방 아라바 긴대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데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슬까지이며 이게 우리는 정말 다 낯선 표현들이죠. 여튼 요단 동쪽 지역 중에 중부를 기준으로 해서 중부지역, 남부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4절에 보면 또 다른 왕이 나오죠.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러니까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산의 왕인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살르가 온 바산. 바산은 우리나라 개마고원처럼 북쪽에 있는 높은 고지대입니다. 뭐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이 경계 접한 곳이라. 이렇게 해서 요단 동쪽에서 어디를 차지하고 정복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땅을 누가 정복했는지가 나오는데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첫 번째로 르벤 지파, 두 번째로 갓 지파, 세 번째로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정도 그런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3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1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단 동쪽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두 지파와 절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우리는 여기서 거주하겠습니다. 이미 가축도 많고 땅도 차지했으니까 여기서 거주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해서 그 내용을 모세가 허락해주고 대신 조건을 붙였죠. 너희가 땅을 얻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주저하거나 안 하거나 하면 안 되고 가나안 정복하러 형제들이 들어갈 때에 너희가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정복전쟁을 하러 들어가라.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면 이 땅 주겠다 해서 그렇게 맹세를 했고 실제로 이 두 지파 절반은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또 전쟁을 시작할 때에 여기 나온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이 사람들이 전쟁의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전쟁을 했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를 정복했는지를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 1절부터 6절 요단강 동쪽 지역 어디를 정복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한 것,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은 여호수아이고요. 이 사건은 모세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복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떠한 내용이냐? 광야 생활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게 여호수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기록만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전투, 두 번째 아이 성전투, 세 번째 남방 정복, 네 번째 북방 정복 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어디를 정복했는지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모세가 정복했던 지역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의 지역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첫 번째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정복한 곳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였는가?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가나안만 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머릿속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땅을 정복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떠냐면 가나안만 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을 주셨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너희가 다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머릿속에 가나안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할 때들이 있죠. 가나안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산물이고 그게 은혜의 중심이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요단 동쪽 지역도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거기도 얻어야 되고 가나안도 얻어야 되고 가나안을 얻은 다음에는 유브라데 강가까지 정복전쟁하러 올라가야 된다.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 아무 좀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요단 동쪽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요단 동쪽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항상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언약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실을 놓고 보면 요단 동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가나안을 지칭하지 요단 동쪽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요단 동쪽은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땅이고 가나안은 품질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요단 동쪽 지역 사람들은 그곳이 좋다고 해서 받아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그러나 이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덜 좋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본격적이고 정말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가장 좋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조금 더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좀 덜 좋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대해서 뭐 저 사람들은 주변인이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지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견줄 수 없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종종 갖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본토에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요단 동쪽 지역이 그냥 떨거지처럼 붙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주도는 우리나라에 붙여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거 그냥 다른 데 섬나라로 딴 데 떨거지로 팔아넘기거나 우리나라 안 쳐줘도 그만인데 붙여준 것만 해도 어디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웃었었거든요.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경기권에 사는 사람들은 뭐 경상도 전라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할 수 없지. 사실 속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가장 좋은 은혜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은혜,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역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차별하거나 혹은 나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종종 갖고 살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 그 땅을 정복한 사람들, 처음에 얻었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나쁜 것처럼 보여도 어찌 보면 성급하게 그걸 차지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보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세시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요단 동쪽 지역을 정복할 때에 아마 여호수아도 전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지파 절반이 이 땅을 차지했지만 실제로는 열두 지파가 같이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 있었느냐?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라 모세 시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냥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심판받고 죽기는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모세도 일정 부분은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땅을 갖게 하는 일에 동참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출입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때부터 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자신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출입하기 전부터 불신자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셨다. 그땐 내가 주님을 몰라서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판단도 하고 잘못된 행동도 했지만 그때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로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선하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줄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을 가질 때만 혹은 내가 아 이거 받아야 돼 하는 그때만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믿음이 없을 때에도 또 내가 좀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을 때에도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궤도에 올라오기 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받고 또 하나님 주셨던 땅들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돌아 고백하면 뭐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잘 몰랐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잘 몰랐지만 아주 먼 과거부터 내가 신앙생활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 12장 1절부터 6절은 크게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시선을 가나안 땅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선을, 마음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순간, 그 시점으로만 제한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과거부터 베풀어 오셨고 그리고 과거부터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은혜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정복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격려와 도전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지금 받은 것, 지금 누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것, 또 사소해 보였던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였던 것들,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더 큰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놀라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그 이전부터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그 이전에도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땅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여지껏 귀한 은혜로 채우시고 얼마나 귀한 선물들 주셨는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서서 또 다른 은혜들을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은혜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빈손을 내어드리고 빈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래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가득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